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저는 비상체제로 돌입하지요. 수련회나 뭐 교도소 사역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기도하고 책도 읽고 해서 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려고 하는데 수련회를 해서 준비하다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그 구성된 요소는 이게 영과 정신, 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세 가지는 각각이 독립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은 혼의 지배를 받아야만 그것이 질서예요.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음을 다잡으면 돼요. 내 마음에 생각 있는 것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신세계를 마음을 잡을 때 육이 컨트롤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혼, 마음과 정신이 인생 살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으시죠? 그때는 내가 아무리 의지를 드려 해도 안 됩니다. 그때는 영으로 혼,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이것이 원리예요. 이 원리를 너무나 몰라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질서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이 깨어지는 것들을 이 질서가 깨어졌다고 하는데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인을 보시게 되면은 타락의 결과를 뭐라고 했습니까? 질서의 파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혼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혼이 영의 지배를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저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저는 뭐 간식을 주로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휴가 때나 쉬는 날에는 땡기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이름하여 라면입니다. 밤이 되면 이게 쉬는 날에 라면이 땡겨서 애들하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자 그러면 거의 99%. 그다음에 이제 사이다 콜라라는 거를 이제 휴가 때는 꼭 먹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땡기죠. 이게 이제 이 땡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절제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내 마음으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마음과 질서를 잡을 때 또 하나 내 마음과 감정이 의지대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영으로 지배를 안 하면은 어렵게 됩니다. 인생이. 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사람마다 깨어진 채로 강화된 것이 생기게 됩니다. 육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육이 강한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싸고 싶으면 고기까지는 안 하고 약한 놈 보면 쫓아가서 혼내고 강한 놈 보면 도망가고 이게 육체적 본능인 거예요. 화가 나면 주체 없이 막 화를 내고 나는 뒤끝 없어 하고 돌아가고 뭐예요 그게? 이게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혼이 강한, 정신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도서 7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아주 정확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꾀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기 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보면 히샤본이라는 단어인데 정신적 계략과 책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꾀가 인생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보니까 한 네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선인가라고 하는 자아중심적인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이 내게 가장 베스트인가를 늘 찾아야 돼요. 자아중심적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정신세계가 강한, 마음이 강한, 혼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자아가 강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절대 옳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대화하기가 싫어져요. 소통이 안 됩니다. 뭔 얘기만 하면 지 말만 하고 자기 말만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아무로 바뀐 거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화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이 소통이 부재하게 돼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보호에 집착을 합니다. 상처를 받기 싫으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너는 이 정도 오지 말고 나도 안 갈 거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성을 쌓게 돼요. 그리고 남에게 대해서 자꾸 비판을 가합니다. 환경 때문에 탓을 하고요. 남에게 비판을 가하고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정당화하는 자기 보호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자기 애적 성향을 가지게 돼요. 자기를 항상 피해자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일이 펼쳐지면은 나는 늘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은 상황이 안 되면 화를 내버려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버려서 자기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혼이 강하거나 육이 강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이런 현상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기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게도 약간 벽을 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면 자꾸 양심을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겁니다. 기도를. 그래서 기도하는 척하는 거고 그냥 공식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의 단계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깊은 기도의 단계로 가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야 하므로 자기가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다 하면 자연스럽게 육과 혼, 정신세계가 강한 사람의 특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리예요. 자, 이 원리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했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사건이 펼쳐져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굉장히 뜬금없는 사건을 가지고 얘기 중에 음행한 여자를 잡아다가 갑자기 훅 들어온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냐 말입니다. 이거는 위로 조금 올라가시면 스토리를 알 수 있어요. 7장 45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펴보세요.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뭔가를 시켰는데 그 시킨 것이 잘 안 된 겁니다. 뭘 시켰을까요? 예수를 잡아오라 했는데 이들이 예수를 잡아오지 않은 겁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뭐 되었느냐? 미혹됐냐? 아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뭔 잔말이 많아? 이런 거예요. 에이씨 내가 한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작당되어 갑자기 혈안이 되어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지금 이들이 집중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동물의 왕국에서 하이에나가 떠올라요.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한 동물을 갖다가 포위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집단 악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자아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죄인임을 입증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안 보이냐면은 이 여인을 현장에서 체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까? 두 사람. 간음을 혼자 합니까?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여인 한 사람만을 데리고 와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조작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장 중에 잡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 실오라기 하나 정도 거친 정도의 몸이었을 것 같아요. 잠을 자다가 후다닥 들어와가지고 잡아갔으니 제대로 옷을 입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질 끌려오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밀면서 왔기 때문에 곳곳에 상처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들의 상황은 전혀 여인의 인권이나 그 여인에 대한 상황에 마음이 없습니다. 또 하나 추적 관찰을 해볼게요. 여기 사라진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을 써서 좀 그렇지만은 같이 현장에서 가늠한 놈 안 보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이 놈은 제가 이미지로 한번 추측해 보면은 제가 일전에 그 범죄 수사대 뭐 이런 그 프로를 보다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참 독특하다는 사건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연쇄방화범 아시죠? 연쇄방화범들을 잡아가는 추적하는 그 끈앞을 혹은 그 미끼들이 있는데 똥이랍니다. 뭔 똥이냐? 연쇄방화범들이 계속 불을 지르고서 불을 보면서 그 근처에서 똥을 누면서 극도의 희열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쇄방화범을 잡으려고 하면은 근처에 똥을 찾아서 수사관들이 그 똥을 언제 쌌는지 몇 시에 쌌는지 이걸 보고 추적하여 잡으면 거의 100% 잡는답니다. 여러분 범인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온다는 불문율이 있어요. 여기 그 사라진 놈 말이죠. 이놈도 돈 받아 처먹고 군중 속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희열을 느낄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남자도 방조죄의 주인공인데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것은 뭡니까? 숨어서, 여러분 이런 참 그 설교자들이 참 말씀을 잘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십일계명 아세요? 십일계명. 들키지 말라.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들키지는 않았지만은 죄인이에요. 여인을 죄인이라고 취급해왔지만은 서기가 바리새인들이 지금 조작적으로 한 영혼을 무참히 질밟은 죄인들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왜? 다 죄인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 그러나 두 가지 죄인이 있다. 잘 보세요.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됨을 알고 사는 죄인. 또 하나는 죄인이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혹은 내 잘못까지도 남에게 떠맡기고 내가 왜 죄인이냐 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굳이 고집부리면서 사는 교만한 죄인 두 가지가 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멀리서 숨어보는 그놈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이나처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놈들이나 현장에서 비록 죄를 지어서 잡혀왔지만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더 큰 죄를 저지러요. 그것이 모세 율법을 들어 그를 정죄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고발할 조치를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이거는 외통수를 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라 하면은 로마의 법에 저촉됩니다. 여인을 살려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유대인들의 신봉하는 구약의 율법을 거슬리는 외통수로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정법에는 사형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로 치러라 가기까지. 왜냐하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건이 뭐냐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을지라도 두세 사람이 정확히 그것을 보는 증인들이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죄로 묶기 위해서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한 거죠? 남자를 사서 돈으로 매수해서 여인과 함께 간음하게 해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밤새도록 그 상황을 하이에나처럼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죄를 조작할 뿐만 아니라 죄를 발견하는 순간 달려가서 물어뜯는 하이에나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추리하고 묵상하면서 도전이 하나 있어요. 나눌까요? 여기 이 악한 사람들도 밤새도록 열심히 특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악한 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열심을 냅시다. 그 아멘도 없고 반응도 없어서 옆 지체에게 얘기합시다. 선한 일에 열심 냅시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이에요. 모세 율법은 따져보면 4천여 년 전에 쓰여진 법입니다. 그때는 남자든 여자든 뭐 인권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법인데 이들은 이 법을 잘못 이해를 하고 본질을 왜곡시키는 악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약육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의 연약함, 힘없는 남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힘있는 자가 뺐으니까 간음이 죄다라고 하니까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본질에 대한 이 부분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율법의 정신은 간음해서 돌로 쳐라,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만큼 위중한 죄니 너희들 간음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고 서로 사랑해요, 이 사회를 세워라, 이 살리는 법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까지도 자기의 의, 자기 보호적인, 자기 애적인 상황으로 그 법을 재해석하여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여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이 율법을 사용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런 악을 저지른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기가 정한 규율이나 규범 혹은 법칙과 원칙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 위험합니다. 신앙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옥죄는 거 위험한 겁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펼쳐지는 악은 자기 보호적인 악이에요. 사도연이 지적하는 게 뭡니까? 여인이든 서기관든 바리새인이든 훔쳐보는 그놈이든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자신을 비추시기를 소망해요.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제 결론인데, 지금까지는 마음과 정신이 빼앗겨가지고 악을 행하는 걸 보셨죠. 육체적인 본능을 하는 걸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터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했습니다. 참 궁금해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죽어서 천국 가셔서 주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어느 주석이나 뭐 설교를 봐도 뭐 정확하게 이것이다 하는 뾰족한 수가 없는데, 제가 묵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헬라어 단어는 카테그레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대항에서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닌 건데, 제가 볼 때는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거를 세 번 여기를 보면은 그들이 다 그쳐 물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이 뭔가 불편하긴 했지만 나와는 별로 상관없어. 주님이 뭘 쓰신 걸까요? 율법의 모세 율법의 핵심 구절을 쓰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 뭐 이런 걸 쓰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 뭐 그건 뭐 나와 상관이 없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이거를 헬라어의 정확한 어원의 뜻을 드리면은 너희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에 벗어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피해가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들이 잠깐 이 말씀에 주저합니다. 그리고 뭔가 영으로 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약간 얼음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8절 말씀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두 번째 쓰신 거예요. 무엇을 쓰셨을까? 정답은 천국 가시면 알아요. 분명 무엇인가를 쓰셨는데 이들의 반응이 9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을 듣자마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제가 좀 상상의 나를 한번 더 펼쳐봅니다. 이것을 만약에 현대에 영화 작가가 영화 감독이 이것을 맡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글을 쓸 때에 3D, 5D로 갑자기 글이 살아 움직여서 이 글이 각 사람의 눈앞에 펼쳐지더니 마치 영화처럼 자기의 숨겨진,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것들이 한 번에 다 드러나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그의 죄를 확 비춰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한번 뒹굴어본 분 계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숨은 죄를 드러나 이미지로 떠오르게 하셔서 그 죄 앞에서 떼굴떼굴 굴러본 분 계시죠? 여러분, 죄가 오면 왜 은혜가 있습니까? 지난주 제가 교도소 사역을 감당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똑같이 인사를 하라 그랬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서로 인사해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한 10% 정도만 인사를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차갑게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차갑게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라고 하니까 한 90%는 인사하셨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딱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죄수복을 입은 죄인과 평상복을 입은 죄인. 이 죄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목사라고요? 그들의 숨은 죄, 더러운 죄를 내가 뭐라고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놔서 그것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축복이 뭐냐고요, 도대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축복이 뭐냐고요. 이 여인은 여러분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는 죄를 알고 주 앞에 서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앞에 죄가 있음을 알고 깨닫고 서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내가 설교자로 교도소에서 설교를 할 때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나도 죄를 알지 못하고 나도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교만인 것입니다. 죄를 알고 주 앞에 서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입니까?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묵상을 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더라.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요. 다윗, 무소불위의 권력자입니다. 왕 중의 왕이었어요. 그가 말 한마디면 첩을 삼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음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추악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는 순간 다윗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뭘까요?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자기의 죄가 상한 심령이 되었다 합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보니까 망치로 유리와 이런 벽돌 같은 것을 깨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들고 그 앞에서 서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본능 혹은 정신적인 죄악들, 마음적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으깨어지고 산산조각 부서져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납작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영의 사람이 된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죄가 있는 것에 축복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어쩌면 우리는 거들먹거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다니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렇고 라고 한 수많은 비판과 정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도망간 놈, 지켜보는 놈처럼 들키지 않은 죄로 그냥 비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 아닙니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로 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지고 으깨어져서 가루가 될 때까지 상한 심령이 될 때 비로소 영이 움직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시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마지막 말씀을 나눈 것이 다시는 가서 너가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듣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인에게는 짐이 되었을까요? 은혜가 되었을까요? 아마 이 말씀만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고 막 의지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넘어질 거고 또다시 힘든 인생을 살아갈 거고 어렵게 살아갈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은혜를 먼저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속죄하심으로 그 여인에게 죄 없다 하심으로 그 어느 누구가 죄 있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여인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모세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첫 판은 깨졌지만 두 번째 율법을 주시고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십니다. 언약궤 위에 뭘 두시죠? 천사의 그룹을 둬가지고 천사의 날개를 통해서 그 자리를 시은소라 합니다. 베풀시, 은혜, 은, 장소, 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다 하심으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질 때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면 됩니다. 주께서 그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제가 말씀을 6절까지 선포하니까 아멘 하시는 분, 은혜로 아멘 하신 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이시죠.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5절 함께 선포하고 아멘합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6절 한 번 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이 이를 것이지만은 영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갈 것이고 영이 충만해야 정신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이 충만해야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한 주간 삶을 사실 때 수많은 유혹이 찾아올 텐데 정반대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제가 금요철회 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섰는데 살리지 못한 게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깃집을 갈 때 뭐 살치살도 드시고 갈비살도 드시고 많은 살 드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계 성도들은 고깃집에 가면 축배용 참살을 주문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축배용 참살. 이건 이제 하나의 이니셜인데 한절 한절 이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막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을 때 축복하라. 그 순간에 위기를 넘기시면 됩니다. 배, 아, 저까지 그거 하기 싫은데, 아, 저건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할 때 선을 베풀라. 잘 못 살리는 것 같은. 용, 저 사람은 참 배기배기 꼴배기. 용서하기도 싫은데 성령이 뭐라 하십니까? 용서하라.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못 참아. 나 진짜 못 참아 할 때 참아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남들이 다 안 된다 할 때, 아, 그거 안 됩니다. 부정적입니다. 그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할 때 여러분들은 살려내셔야 합니다. 남들이 죽겠다 할 때 죽게 있다 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세운기도인데 나갈까 말까 막 이렇게 하다가 성령께서 나가거라 하면 세운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든 지체들이 많아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힘든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여 함께 공동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살아야죠. 고깃집에 가시면 무슨 살을 떠올리라고요? 참살을 떠올리셔라. 축배용 참살. 축복하고 선을 베풀고 용서하고 참아내고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면을 보고 말씀 보십시다. 선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리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에요. 영으로 우리의 정신과 육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에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악과 죄악들을 주 앞에 나와 상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이 다스리셔서 이 시간 영으로 소통하고 영으로 주를 따라가는 제 인생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